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대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옛날 옛적 얘기거나 신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50일 후에 7월 17일 홍수 물이 말라간다는 얘기를 또 기록합니다. 이 노아 방주 사건의 특징은 날짜를 개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홍수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들이 최근에 경험했던 엄청난 양의 폭우가 오랫동안 쏟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지구가 물에 젖을 만큼 물이 충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 아래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모든 물이 다 쏟아진 것입니다. 그 얘기가 7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비는 구름을 통해 내려오는 것이지요. 아무리 비가 내려온들 지구를 다 덮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두 가지로 이 홍수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노아 홍수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에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물들이 밖으로 다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 위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그래서 물 하나는 하늘 위로 올라갔고 물 하나는 공간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땅으로 내려간 것이 바다와 지하수가 된 것이고 하늘 위로 올라간 것이 소위 물층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층은 얼마나 많으냐? 바다만큼 많습니다. 똑같이 반이 위로 올라갔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가 스카이, 성경에는 궁창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 아래로 내려온 모든 물들, 그것은 우리가 보는 바다와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모든 지하수들이 다 터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이 지하수에 있는 물들이 터졌겠느냐? 그것은 두 가지 현상이 동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진이나 화산이 터졌기 때문에 소위 지각에 큰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물도 다 용서 숨쳤고 땅 아래에 있는 물들도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만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홍수 때는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지구로 덮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줬지만 우리 노희천 박사님이 쓴 노아의 방주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책이 아니고 만화니까 읽기 쉽습니다. 가서 그 만화를 사서 보시면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는데 그 정보에 의하면은 땅이 물 위로 들어왔던 증거가 도처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수가 다 짜다는 것입니다. 호수는 짜서는 안 되는데 사해바다가 그런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터키에 있는 해발 1700m에 있는 터키의 반호가 짠물이고 이란의 우르미아 호수가 해발 1470m인데 염도가 23%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이거죠. 몽고 내지의 사막에 있는 모든 호수들이 다 짜고 안데스 산맥이 3000 해발 800m인데 거기는 넓이가 4800km제곱미터 되는 정도로 큰 호수가 염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3800m가 넘는 곳이 짠바다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경적인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시편 104편 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옷으로 덮음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을 바다로 덮으시고 물이 산들 위에 있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물이 산들 위에 있으며 땅이 바다를 덮었겠습니까? 이러한 지각변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땅은 꺼질 수 있고 바다는 솟아날 수 있고 이런 엄청난 상태의 지각변동과 그 다음에 지하수들이 터지고 화산이 터지고 분재가 날라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래서 땅과 바다가 온통 뒤죽박죽되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1절, 12절에 이 말씀에 보면은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두 번째는 하늘이 창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비가 왔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그 위에서 문을 열고 이 밖에서 물을 갖다 쏟아 붓는 것처럼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지구 위에 홍수가 덮어졌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위에 물을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고 위에 물을 만드시고 아래 물을 만드시고 그 사이를 공청이라고 그랬는데 그 위에 물은 바다의 물이나 땅의 물과 만큼 똑같이 이 물층이 오존층이 있듯이 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층과 오존층이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북극, 남극, 추위와 더위가 없이 온실에 쌓여 있는 것처럼 아주 따뜻하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봄, 여름, 가을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창세기 8장 22절에 우리는 힌트를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홍수 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홍수 전에는 봄, 여름과 춥다, 덥다 이런 게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은 다 홍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지각변동이 일어난 이후에 생긴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은 홍수 전에는 사람의 나이가 900세가 넘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 우주 전체에 있는 고주파나 유해 전파가 오존층과 물층으로 다 보호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900세까지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 홍수 이후에 인간의 연령층이 뚝 떨어집니다. 3,400년대로. 그리고 나중에 모세 때는 120년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80에서 100세, 70, 80년대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물층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900세 이상까지 살 수 있었고 추위와 더위와 이런 혹한이 없었고 그렇지만은 홍수가 생긴 이후부터는 이 인류의 모든 기본 연령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구의 이런 지진과 화산과 폭풍과 바람과 이런 재앙들이 자연재해들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물이 이렇게 하늘에서 그 물층이 쏟아졌는데 물층이 쏟아지고 바다에 물이 넘쳐나고 지하수가 터진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20절을 보시면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읽어주십시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을 덮은지라. 물이 산을 덮었다. 시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적어도 제일 높은 산 꼭대기로부터 7m, 1규빗이 45cm입니다. 그러니까 7m 정도로 다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이것이 40일 동안 하늘에서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물이 바닷물보다 더 많은 양의 물들이 하늘이 위에서 쏟아진 것입니다. 땅에서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산까지 7m까지 다 덮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상식과 우리 자연과학적인 지식과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 안 되는 얘기는 허무 맹랑한 그런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허무 맹랑하지 않습니까? 참 인생처럼 허무맹랑하고 믿기 어려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내가 죽는다는 것도 사실이고 이렇게 고민하며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 말씀 13절, 14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자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네. 여기서 보면은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노아만 구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처와 세 아들들과 세 자부들까지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과 동물들과 육축과 기는 것을 다 데리고 왔는데 종류대로라는 말이 아주 오늘 생각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노아만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했다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독교는 개인주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출발은 공동체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그 나라들은 아브라함과 그 공동,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개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을 때도 다락방에서 개인에게 불 주지 않았습니다. 120명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줄 잘 쓴다는 겁니다. 내가 그 120명이 다락방에서 불 받을 때 사건을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했을까요? 아니, 엉터리도 좀 있었을 것 같아. 우리 교회 안에 엉터리가 좀 있듯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불 받다 다 받은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다 잘나서 받는 게 아니고 거기 왔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 받은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자기 이성을 믿고 역사를 믿고 세상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에 왜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고 안 들어간 사람은 다 죽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당신의 구원에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남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고 이북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세상이 구원되기를 원하세요. 어저께 새신자 환영회가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어요. 그 중에서 75세 나신 부부가 오셨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처음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의 기도 제목을 들으니까 이 75세 나신 분의 노모가 계시는데 불교를 오래 믿었답니다. 이 노모가 예수 믿게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난 그 말을 듣고 이 말이 생각났어요. 아, 이상하다. 복음이라는 거는 들어오면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 가족과 그 공동체와 그 사회 전체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라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족을 돌보지 않고 특별히 친척을 돌보지 않고 당신 혼자 예수 믿는다면 당신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몰랐다면 괜찮다는 것이죠. 이러고 보니까 저도요 우리 아버지 쪽 중에서 굉장히 먼 친척인데 한 분이 70이 넘으셨는데 아직까지 안 믿어요. 한 30년을 전도했는데도 안 믿으세요. 아주 보통 분이 아니세요. 술 좋아하시고 이러시는데 우리 친척 중에 내가 가만 따져보니까 지금 그분이 혼자 지금 예수를 좀 잘 안 믿고 있어서 우리 형수님 되시는 분은 명성교회를 다니시는데 맨날 가서 눈물로 자기 남편 구원하는 게 이 기도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끈질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섭리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식구들이,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가족 구원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창조론을 지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진화론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많은 증거 중에 오늘 그 한 증거가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은 모든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종류대로 방주에 다 실컷 문을 닫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싫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종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메바가 진화하여 고등동물이 되고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 창조론의 원리에 맞지 않는 달내 종의 기원은 그것은 순수한 허구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 안에서 돌연변이나 종 안에서의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종류대로 싫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그 종을 지켜가신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물론 종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변화가 가능합니다. 복제인간 나올 것입니다. 복제인간도 가능합니다. 또 비슷한 종끼리 혼합해서 제3의 비슷한 종끼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제인간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무슨 뭐 영화나 무슨 뭐 외계인이 나오는 것처럼 복제인간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자연스러운 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두 케이스, 몇 케이스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의 변화는 아닙니다. 창조 질서가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만약에 그럴 때가 온다면 지구는 종말을 이미 고할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 그대로 이 세상을 유지하고 성경의 약속대로 마지막에 심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시작.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술식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종류대로 모든 짐승을 배 안에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재미있는 말은 암수 쌍을 한 쌍을 이루어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류대로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했다는 얘기고 암수 한 쌍을 넣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번식과 생육의 원리를 계속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종은 번식과 생육은 암수, 남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모섹스나 그리고 게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이 안에 그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회개하시고 다 짝을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암수를 통하여 번식과 생육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끼리 절대 애기 못 낳습니다. 여자끼리 애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암수 한 쌍을 넣는데 좀 생각해보면 기막힌 생각이 들어요. 그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는데 그 동물이 하나 아프거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병들었다든지. 그리고 동물들끼리 놓으면 얼마나 싸울 거예요. 싸도 서로 잡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놀라운 사실은 방주 안에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병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암수 한 쌍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번식을 시킬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우리의 자연과학적인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비밀이 이 방주 안에, 그래서 방주가 은혜예요. 방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광야 속에 사는 삶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이 엄청난 충격과 변화와 불가능한 속에서도 생존하고 존재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지식과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합리성으로 하나님 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개가 사람을 다 이해합니까? 같이 살아도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오만과 여러분의 지성의 교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주 사건을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신화다, 전설이다, 그것은 옛날 옛적 얘기라고 치워버리는 이유는 자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든지 귀신이 나갔다든지 이게 다 이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노아방주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동물들은 다 배 안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그러지만 그 배, 물 속에 있는 짐승들은 하나님 어떻게 했냐 얘기가 없거든요. 살렸는지 죽였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식이 있는 동물은 지상에 살거나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방법인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16절 시작. 여기서 또 재밌는 말 16절에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동물들이 방주에 다 들어갔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결정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그게 감옥서라도 좋은 거예요. 배고파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싫은 사람하고 있으면은 천국도 싫은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자리 있어도 내가 보기 싫은 사람하고 있는 것처럼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이요. 방주 아니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21절에서 다 죽었다고 했는데 22절에도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이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생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시작.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었다라 이렇게 돼서. 동시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잘났든 못났든 다 살았더라.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과거를 들추어 보기 위하여가 아닙니다. 이런 똑같은 일이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심판에 불의 대심판이 올 터인데 노아의 방주 시대에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살 수 있었지만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선하고 착하다 할지라도 노아 방주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웃기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노아 당시 사람들도 비가 와서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비가 올 때야 그들은 정신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히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들은 땅에서 하나도 살 수 없다는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참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뱀에 물려 다 죽게 돼 있는데 독사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살리라. 말이 돼요. 약을 발라야 살지, 해독제를 먹어야 살지, 어째서 구리뱀을 보면 삽니까? 그러나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자기 이성과 상식을 믿고 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리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다는 것이 역사적 고증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믿을만하고 이해할만하고 알만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따질 수 있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믿음이란 뜻이 뭐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증명할 수 없지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과 이런 자연과학적 지식으로만 잣대를 재보면 안 보여지고 이해 안 되는 사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은 이것을 신화로 일축해 버리려고 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어떻게 증거하시겠어요?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는 것 외에는 누가 증거하겠어요? 왜? 우리는 증거할 만한 능력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는 그걸 증명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가 있어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믿음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났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노아가 사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배를 지어라. 그러면 아무 갈등이 없어요. 배는 늘 보는 거니까. 물 위에 떠다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려고 하니 번일도 없고 이것도 사이즈가 이성에 안 맞는 사이즈예요.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지우라고 하니 거기는 동력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이런 방주를 왜 하나님이 지우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짜도 그건 해결이 없는 거예요. 언제 그 해답이 오느냐? 홍수가 나야만 아하 그리고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처럼 믿기 어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난 참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그 말 믿고 다 교회 온 걸 보니까. 그거 참 믿기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2000년에 죽은 한 청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객관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게 합리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 영원히 산다. 이것도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이것도 이해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럼 노아는 배를 짓는 게 아니고 방주를 지었어요. 말도 안 되는 모양, 디자인, 크기. 이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쓸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왜 예수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시작. 우리 24절이 미안합니다.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5, 16절,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충일하시니. 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이걸 읽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이거를 눈을 뚫어지게 보면 재밌는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홍수가 내린 기간은 얼마였습니까? 40일 밤낮이었다고 합니다. 40일 동안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는 시간이었고 땅에 있는 물들이 다 튀어나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17절, 18절, 19절을 한번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는 물이 많아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는 물이 더 많아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는 물이 창일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점진적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40일 동안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 물은 호수처럼 여기 있는 한강변에 있는 바다처럼 강처럼 그렇게 잔잔하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지금 계속 이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각 변동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17절에 물이 많아져 배가 어떻겠습니까? 또 올랐고 18절에는 배가 어떻겠습니까? 또 다녔고 19절에는 천하의 산이 다 어떻게 했어요? 덮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은 물이 얼마큼 불어졌느냐 하면 산을 덮고도 15규빗 정도까지 다 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처럼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물이 해일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화산이 터지고 지각변동이 계속 일어나는 대소용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만든 배는 소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만이 존재할까요? 방주만이 떠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해일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물이 다 쏟아지는 곳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는 방주 외에는 방주라는 구조 외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전 지구가 물로 다 덮인 상황에서야만 하나님이 왜 방주를 만들었는가를 그때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오늘 이렇게 시작할 때 우리 횃불 지하 2층 빌려서 한 20여 명이 시작할 때 하나님 나에게 2,000명의 젊은이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세계를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어. 이런 꿈을 가졌을 때 미친놈 아니에요, 그거? 아니, 자기 집도 없이 남의 집 빌려 쓰는 주제에 그것도 한 2, 30명 모여가지고 예배 들은 적 2,000명이 청년들이 뭐예요? 여러분, 왜 그런 비전을 줬는지 그때 내가 잘 몰랐어요. 저는 언누리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그런 제가 좀 조롱 비슷한 얘기를 한 목사님은 변덕이 많다라든지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맞는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이런 교회를 주실지 누가 알았어요? 저는 지금도 내 마음에 엄청난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거는 이성이 안 맞는 말이라 이만큼 해도 교인들이 놀래는데 내가 계속 얘기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놀래겠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주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왜 10년 후에 20년에 역사가 어떻게 변하고 통일이 어떻게 하고 내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13년 만에 온누리교가 이만큼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상식적이었으면 여기 왔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일하신다. 한동대학에 관여를 하게끔 만든 것도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또 떠나지도 못하게 꽉 붙잡아주세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왜 2천만 비전을 주셨어요? 이 일이 한 개교회가 어떻게 2천명 선교사를 보냅니까? 교단도 못하는 일인데. 왜 방주를 지우라고 하셨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하고 게임을 하세요. 하나님하고 상대를 해보세요. 이 세상의 정치, 경제나 비즈니스의 세계가 아니에요. 학문의 세계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민족을 쓰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어찌 인간이 알 수가 있겠어. 믿음과 순종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드시고 역사를 구원하시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흘러가는 것은 다 죽었다. 자, 이 노아방주의 지금 21절, 2절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방주 밖에 있는 생물은 다 뭐했다? 죽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표현으로 이거를 했는데 여기에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해요. 결론은 다 죽었다 이거예요. 좀 똑똑한 사람은 또 이런 말이에요. 그 널판지 쪽 붙들고 살면 어떡하냐 이거. 바다 밑에 있는 생물들은 다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죽었어요. 그게 결론이요, 결론이.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려면 이 성경책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만 성경이 기록해 썼어요. 결론이 뭐예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 이거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 소리요. 당신이 뭐 선했냐, 착했냐, 이거 상관이 없어요. 힘있고 좀 똑똑한 사람 배 하나를 건질 수 있었겠죠? 배 타고 계속 가다가도 죽으면 되니까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틴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150일이에요. 150일. 150일이면요. 5달이에요. 5달 동안 판자 쪽 붙들고 어떻게 삽니까?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먹을 음식도 없고 물도 없어요. 결론이 뭐예요? 다 죽었다. 이거 다 죽었다. 24절, 24절. 물이 150일 땅에 창일하니라.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150일 동안에 먹을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리고 해일과 폭발, 화산 폭발과, 그리고 여러 가지. 땅이 터지고, 지진이 나는 이런 그 물결이 파도 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 누구도 살 수 없다는 말이 150일이라는 말이에요. 150일이라는 말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심판은 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150일이 지나니까 물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구원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불의 심판이 온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지나간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가족을 구원하십시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십시오.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